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원래는 금요일까지인데 좀 회의를 좀 당겨서 목요일 저녁에 끝났습니다. 울산에서 열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가서 참석해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교단의 현재와 미래가 건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모든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회가 더욱더 건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놀랍다 하는 것은 특별하다, 신기하다, 또 일반 상식이나 자연의 원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miracles, 기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자연의 원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지요.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셀추쿠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일단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동서남북의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많은 물자를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신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데미 여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도 아데미 여신의 신상들이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많아요. 풍요의 상징이고 사냥과 순결과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많은 부요함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는 이 도시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그런 종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 껍데기만 남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해를 만들고 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위에 들어갔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사흘 만에 물고기가 그 요나 선지자를 육지로 토해낸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이 점점 썩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혀서 그 무덤은 이스라엘 나라에 묻혀서 이제 며칠 지나면 썩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도 다시 살아난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으켜 주신 그 기적,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놀라운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4절, 5절,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4절, 5절, 6절, 7절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므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이것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열두 명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리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굉장히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90년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유럽 교회를 조심하자라는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가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교회를 이번에 안식년을 통해서 가보다 보니까 물론 유럽교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교회는요, 시간시간마다 교회 종소리를 울려줍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교회 종소리 울리고 11시에 울리고 12시에 땡땡땡 하면서 12번을 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종소리를 쉬지 않고 울립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도시 교회들은 어떤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요, 교회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한쪽 구석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묘지에 묻힌 그 십자가와 무덤들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서 그 육신을 교회 마당에 장례 지낼 때 땡땡하는 교회 소리 듣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장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한 것이 있어요.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이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식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를 꼭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옛날에 유럽교회가 걸어갔던 그 영적 퇴보의 흔적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본받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면서 많이 기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 심령에 성령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찬송을 많이 불렀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식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도,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뜨거운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불길을 지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서 그들이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렸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복음성가 중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런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은 환경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존재라고 하는데, 호주머니에 지갑에 현금 뭉치가 많이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느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지만, 반대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지갑에 돈이 없고 또 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용기를 잃은 채로 왠지 모르게 세상이 어둡게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진단하면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이 메말라서 성령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충만할 때와 영적으로 침체할 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일으켰던 불의 사자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많은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열심히 특심하오니 지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극히 절망에 빠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로뎀나무 밑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불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하고 상관이 없다, 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냐, 왜 이렇게 어둡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십니까? 그거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극복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요,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을 지펴주시고 이 환경을 극복하도록, 이 형편을 극복하도록 저의 심령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지펴주옵소서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것만도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의 것만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 되셔서 성령의 불길을 받고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늘 하던 방식대로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회방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대와 회방 때문에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따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가르치며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해 동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 곳곳 전파되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많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번 총회에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각 노예들, 노예가 166개가 있는데 그 노예들에서 뽑은 대표들이, 총대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목사님들 한 800명 그리고 장로님들 800명 해서 1600여 명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회의 순서 중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고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쁜 방향으로 변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한국교회만큼은, 아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교회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결의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지나친 인본주의에 빠지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특별히 현대 우리들의 신앙을 회방하는 것이 어떤 동성애를 옹호하는 움직임,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영적인 어두운 영의 어떤 악한 영의 회방들을, 그런 운동을 막으려고 우리가 결의를 하고 선언문을 선포한 것이 아주 은혜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유럽을 가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화장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물론 시설이 작은 데는 공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데 보니까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어릴 때부터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원리가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위배되어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해외에서 어떤 남자, 남성으로 태어났죠. 몸이 남자예요. 근데 자기를 비록 신체 구조는 남자이지만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시를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 사람 보러 당신은 남자이지요 하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나를 차별했다고. 나는 내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해갖고 그 공무원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세상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런 데서 어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고 총회 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데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경의 원리대로 그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그런 어떤 결의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사항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복음 증거의 강력한 역사,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 귀신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신앙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불같이 뜨거운 신앙,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슬프고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 따라서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두운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가난을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실패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